사사기 8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의 목에 들렸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계명 가운데 보면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일까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가운데 어느 것이 나쁜 일입니까? 살인이 더 나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큰 계명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살인한 자에게는 사형에 처하라 그러셨지만은 도둑질한 자에게는 대체적으로 몇 배 배상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계명을 어기면은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됩니다.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고 또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계시죠?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큰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선교하는 거죠.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서 구원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십계명 같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길 때 벌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이 가장 큰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 역시 우리는 가장 큰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선교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시고 가장 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당장 벌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긴 하지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그 계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는 것도 다르게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벌을 내려서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그런 강제법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벌 준다고 하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라도 강제로 그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대부분 이런 계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지키진 않아도 즉시 벌 내리거나 강제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명은 어겨도 교회법이나 혹은 이 사회법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 그 강령에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계명은 제가 앞에서 살인하면 사형시키는 그런 강제법이라기보다는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하는 어떤 교훈과도 가까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가서는 반드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현세에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즉시 처벌하거나 강제로 벌하시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또 지상명령 그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이런 명령과 계명들은 다 강제로 벌하시지 않는 계명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막 벌을 줘가면서도 지키게 하시고 또 어떤 율법은 스스로 지키도록 시간을 주면서도 천천히 교훈하고 말씀만 하시는 걸까요? 그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계명은 자원해서 지키도록 잘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법으로 만들어 막 강제로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어떤 교훈으로만 권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아주 강력한 벌까지 제정해서 강제로라도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강제로 지키게 해서 벌까지 만들어서 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무기징역도 보내고 막 사형도 시킨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소위 강제법으로 만들어서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다 달라고만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 이권만 챙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회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가끔 다큐멘터리 보셨죠? 동물의 세계, 어떤 먹이의 사슬, 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 사회가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방법은 그 계명에 따라서 강제로 지키게 해야 좋은 그런 계명도 있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자원해서 지키게 해야 좋은 것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죠. 헌금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모아진 그 물질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헌금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헌금을 어떤 사람이 혹은 교회에서 강제로 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앞장서서 경쟁시켜서 안 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사실 또 그렇죠. 헌금을 많이 강요하고 이렇게 뭐 경쟁도 시키고 그러면은 정말 헌금이 많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달란트라고나 할까요? 뭐 달란트로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면은 헌금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모아서 교회가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면 혹시 그 교회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 성도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교회가 더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요. 또 헌금 강요해야 많이 나올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마음 보시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하고 큰 일해서 좋고 헌금 많이 한 사람도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헌금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일 뿐이지 성서적인 그런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요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모든 것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잘 하도록 권하시고 격려하시고 필요할 때는 상도 주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무슨 법을 만들어서 안 하면 당장 벌을 내리도록 강요하시지는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을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벌을 준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처벌하고 벌을 주면서 강제로 강요하거나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얻어먹으려만 하고 결국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해도 벌 주지 않고 그냥 하지 말라 권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온통 도둑놈의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사람은 즉시 처벌하고 격리시켜야만 사회가 좀 덜 악해지기도 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일이 굉장히 더뎌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결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았는데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드린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 보셨죠?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사사는 이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나라를 지도하는데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면 재판 통해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판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그 나라에 전쟁이라도 나면은 이 사사는 그 전쟁과 그런 가운데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도 전쟁이 끝나면 이 사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재판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권세 부리지도 않고 또 이 사사 직분은 어떤 세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왕과는 전혀 다르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사가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에 12명이 나오니까 12명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은 엘리와 사무엘도 사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라 되자마자 이 배척당했기 때문에 사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사사는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해서 총 14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14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궁금할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사무엘이 가장 많은 역사를 이루어낸 아주 훌륭한 사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지받는 거, 백성들의 인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사무엘 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앞에 와서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까지 그저 대대손손 3대에 걸쳐서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점에서만큼은 기드온이 사무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은 기드온은 백성들이 자기 아들까지 사사로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자녀들을 사사로 세우지 않았잖아요. 왜 기드온이 아들 손자까지 사사로 세우는 그것을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업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생각에는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가 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는 사사 제도였어요.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할 때 하나님 좋아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싫어하셨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왕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는 사사 제도였지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드온이 이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왕정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사 제도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기드온이 나라를 구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 3만 2천 명이나 모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중에 300 용사만 데리고 숱한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왜 보상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 사사는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권세를 유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군다나 지금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고 기드온의 자산도 자손까지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도자로 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적인 욕심이 그에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자녀가 잘 되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사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욕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 사사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그래 그저 이 백성이 잘 되려면 내가 다스리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자기 같은 지도자가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엔 그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내 자녀들도 손들도 훈련받았으니까 자녀 손 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사람이 독재하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백성은 모두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기드온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사제도 좋아하셨죠? 사사제도는 사람이 독재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최대한 자유를 누리며 참 자유롭게 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런 제도 아래 살면은 모두가 다 최대한 자유가 보장받고 존중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나라가 더욱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그 사사시대 때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툭 하면 그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파 간의 싸움도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끝부분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파멸될 그럴 정도로 지파 간의 흉측한 싸움도 있었어요. 이것을 사사기 성경의 그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실제로 좋은 거죠, 이거요. 독재하고 사람 없고 예? 이런 뭐 못 살게 우는 사람 없고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사회, 최소한의 제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사회, 정말 좋은 사회일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사회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 때문에 그 나라가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단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나 자기 자손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백성의 신앙을 지키고 축복을 받는데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자기와 자기 자손이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를 지켜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현대사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나라의 경제를 많이 발전시킨 대통령은 독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독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그 국가 지도자가 내가 이렇게 독재를 해야만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독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하다가는 오히려 더 나라가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독재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재를 하지 않고 여러분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기도원은 그것을 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언젠가 제거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국교회 중에서 아주 부흥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여러 사람이 함께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뭐 주변에 신문사, 인쇄소 뭐 많은 그 다양한 사업도 하면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 교회는 장로님들은 있지만은 당회 같은 기구가 없었습니다. 뭐 장로 교단 아닙니다. 뭐 UMC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내부를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분이 그 교회의 교인인데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결정이 목사님의 뜻대로 다 되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더 크게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의 독재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만큼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부흥한 교회들은 이런 독재적인 모습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러워해서 말씀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정말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드온의 가문에 권력을 부여해주고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기드온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나라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경우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세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권세 부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성도들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독재를 해도 안 되고 장로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집사나 혹은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물론 기드온 초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아주 무서운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서 제사장들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이 지금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것을 보게 되면 에봇 만든 것이 또한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 벌을 받았잖아요. 미디안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다시 회복됐어요. 정말 이제는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라고, 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섬기는 대신 섬기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되나요?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실제 이 에봇을 만든 것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 금을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한 구절 짧게 되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그 뒤에는 이런 깊은 이런 역사적인 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려고 애써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면은 성도들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소개한 대로 무슨 헌금하는 것이나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참여한다, 무슨 성경 통독이다, 철야 기도다,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 뭐든지. 여러분 그 자세가 나쁜 겁니까? 나쁜 것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 외형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것이 강요가 돼버리고 만다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상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특히 외형적인 모습에서 강조하다 보면은 성도들은 그 외형적인 모습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 통독이나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마치 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종교 행위를 우상화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울 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으로부터도 크게 존경도 받고 인기도 짱인 그런 사사였습니다. 물론 독재할 수 있는 기회, 세습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독재하며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서로 평등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킨 겁니다. 다만 그런 기드온도 외형적인 종교적인 도구를 강조하다 보니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실수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만 할 겁니다. 종교적인 외형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그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영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5만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바치는 귀한 물질과 함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바치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박명희 집사님 가정의 귀한 따님 우리 참이 결혼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귀한 예식을 마쳐 싸우니 하나님 그 새로운 가정 하나님 인도함 받는 좋은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하고 연약하고 또 연로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복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